사무엘상 4장 1장 1절 중간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죽임당하는 사건들은 앞부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선포하셨던 심판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죽임당하고 두 번째로 다음번에 가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해요. 먼저 1절 중간부터 보시면 처음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처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제나 그런데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인지를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선전포고가 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국경을 넘어서 포가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전투기가 날아와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미 선전포고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전쟁을 시작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를 하신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아,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 혹은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전쟁 벌어졌나 보다. 나가서 싸우자. 이러고서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천명이 죽었습니다. 4천명이. 항상 보면 성경 기록은 죽은 사람 숫자만 나오고요. 부상당한 사람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4천명이 죽었으면 부상당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손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겁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제스장 가문 혹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그냥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지도자들인데도 죄를 지어서 그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전쟁은 심판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고난을 주시나 보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잘 버티면 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선포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알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홍수가 날 테니까 가서 마차를 갖춰 타고서는 오시라고 해라. 이러고서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나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현재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개돼지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현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일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전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 뒤에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묻혀 무려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가 그게 3절 4절에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게 장로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백성들을 보내요. 실로에 보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건만 기록하고 평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옳지 않은 행동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게 올바르다 옳지 않다 해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핏 보면 야 전쟁에 패배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잘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가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시 행동을 해서 다시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 성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광야 40년을 거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승승장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조그만한 성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다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3천 명만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쫓겨옵니다. 쫓겨오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일단 패배를 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제 왕은 없었으니까요.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법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왜 패배를 했습니까? 그리고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왜 패배했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에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누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고서는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유명한 아간을 색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간에게 죄를 묻고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그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없앱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략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다시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 당시 이때 전쟁을 이끌고 있던 장로들 혹은 장군들이 하나님 법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홉니와 비나스가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이 전쟁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몇 번을 전쟁을 해도 계속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와 홉니와 비나스를 제거하든 심판하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지금 패배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앞서 나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자는 영어로 팔로워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등판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주님과 손을 맞잡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우리도 나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아 일단 전쟁이 급하니까 일단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막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이 전쟁터에 갖다 놓고 너는 우리가 돈 주면 싸움해야 되고 우리가 밥 먹여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싸움이나 해라. 이렇게 그냥 종부리듯이 끌고 와서는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람이 급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면 이게 마치 신앙적인 행동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여야만 그러면 움직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장로들이, 백성들이 선택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내일의 전쟁 이야기를 볼 건데 두 번째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사건, 전쟁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패배한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두 가지는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사건을 만났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죄를 범하고 있다가 사건을 만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건을 만난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꾸지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홈리아 비니아스와 같은 그런 모습은 절대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좀 묘한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이 행동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허물이 있어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여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참 큰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혹여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교회 등을 돌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주님의 경고로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죄가 있어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잘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닮은 모습은 한 가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